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신앙이 있어도 마음이 아플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있어도 심령이 상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있어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복이 필요한 신자들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안녕하세요. 북조선 신자 여러분. 내 백성을 위로하라 가족 상담사 김은혜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죠? 4월 둘째 주에 신자 여러분을 뵙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고난의 시절과 절망의 상황에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큰 분이십니다. 고난의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더 기도하십시오. 앞뒤 좌우가 다 막혔을 때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더욱더 기도에 힘쓰시는 우리 신자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요, 이 세상을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힘으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 방송을 청취하고 계시는 신자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어찌할 수 없는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기대하며 힘을 합하여 그리고 마음을 합하여 기도의 힘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시는 신자 여러분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신자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사세요.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늘 기대하며 살고 계시는 두 분의 자매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인 자매님, 소리 자매님.
안녕하세요. 이수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인 자매님, 소리 자매님. 한 주간 건강하셨죠?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나요?
네, 저는 하나님이 보호하심 아래서 평안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보호하심의 평안한 하루. 예, 마음과 환경이 다 평안한 거 맞으시죠?
네, 맞아요.
3월 또 4월 하면 학교 다니시기 되게 바쁘고 분주하실 때인데 어떠신가요, 건강은?
아, 건강도 너무 좋고.
네.
매일, 매일 일상이 새롭고 기대되는 하루를 보냅니다.
네, 그러시군요.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수인 자매님은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건강은 좀 괜찮으세요?
아, 네. 괜찮아지고 있고.
네.
저는 오랜만에 지인분들의 초대로 파주에 다녀오게 되었는데요.
네.
거기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와 기준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고요.
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생각으로 주변 이들에게 희망을 주시는 권사님 자매들과 맛있는 것도 먹고 차도 마시며 의미 있고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정말 의미 있고 행복한 시간이셨을 것 같은데요.
네.
환경에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다른 사람과 함께 믿음의 관계를 유지하고 서로 돕고 돕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경험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네, 행복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누어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눈 이야기를 잠시 기억하며 복습해 보겠습니다. 수인 자매님,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네, 지난 시간엔 가정의 기능인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네.
특히 가족 간에는 적절한 거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거리는 물리적 거리가 아니라 마음의 거리가 유지될 때 가정은 행복이 무엇인지 느끼고 배워나가는 행복의 공간이 됩니다. 부모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자녀가 행복을 배우고 부모의 일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그 모습 속에서 자녀들이 행복을 꿈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가족은요, 이처럼 서로를 보듬고 격려하며 그리고 이해하고 존중함으로써 사랑받을 만한 사람을 길러내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아, 선생님, 그만큼 강한 영향력을 주고받는 것이 가정이고
네.
가족 구성원이기에 서로 배운다는 자세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과 자세가 중요한 것이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가족의 양면 두 얼굴이 있습니다.
가족의 두 얼굴이 있다는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수인자매님, 이번 주 주제는요. 가족이라는 착각으로 만나볼 건데요. 가족이라고 해서 다 괜찮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족이라서 다 괜찮다는 생각은 바로 착각입니다. 가족이니까 모든 문제에 개입하고 지적하고 충고해도 상관이 없다는 말은 아니라고 단정지어 말하고 싶어요. 자, 첫 번째 착각은요. 부부는 하나라는 착각입니다.
부부가 하나라는 착각이라면 역으로 생각하면 부부는 따로 또 하나가 아니라는 말씀이네요.
제 생각에 부부가 하나라는 생각이 결혼한 부부는 대다수 생각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며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저도 결혼해서 어느 시간이 흐를 때까지는 부부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거든요.
선생님,
네.
제가 알기로는 부부는 서로 하나 되고 연합되어야 행복한 부부,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부부가 결혼함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에 맞는 상대가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 되고 연합이라는 의미를 중요하게 말할 수 있는데요. 우리 좀 더 알아가 보겠습니다. 연합이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일까요?
네, 연합이란 단어의 뜻은 풀로 붙이다, 고착시키다, 계속 그대로 지속되다, 인데요. 즉, 연합이란 오른손과 왼손이 합쳐지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우리 손을 한번 들어서 합쳐볼까요? 자, 두 자매님 한번 따라해보세요. 자, 이렇게 합쳐서 깍지를 끼는 거예요. 부부를 왼손, 오른손으로 생각하고 손을 맞잡았을 때 손가락은 각자의 장점이고요. 그 사이의 골짜기는 각자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손가락과 손가락이 맞닿으면 연합은 쉽게 떨어집니다. 하지만 오른손 손가락이 왼쪽 골짜기에 끼워지고 왼쪽 손가락이 오른쪽 골짜기에 끼워질 때 단단한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네, 맞습니다. 자, 깍지를 낀 오른손과 왼손이 단단하게 연합이 되어 있는 것과 같은 원리인데요. 연합의 원리는 바로 영속성의 원리로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또는 끝까지라는 뜻이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됨은요, 가장 친밀한 연합을 의미합니다.
선생님,
네.
부부가 하나됨, 부부의 삶의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가 됨, 즉 공유하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네요.
네.
성적인 연합을 포함해서 가치관, 경제, 정서적, 영적인 것을 통틀어 전 인격적으로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영혼육의 총체적인 친밀함을 말하지만 부부가 서로의 색깔, 즉 개별성을 존중하고요. 서로의 장점을 수용하고 단점을 보듬어 채워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런 유기적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요. 일방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치면 균형이 깨지겠죠. 균형이 깨진다면 부부가 하나라는 착각의 관점으로 관계가 매우 힘들어집니다. 먼저 하나라는 착각에 빠지면 언어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다음 사례를 통해서 우리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을 청취하고 계시는 우리 신자 여러분, 어떤 언어의 모습이 나올까요? 잘 들으시면서 자신의 모습을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40대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40대 부부는 10년차 결혼 부부이다. 두 사람은 20대 초반부터 긴 연애 기간을 걸쳐서 결혼을 했다. 연애 시절부터 둘은 화가 나면 막말을 많이 했다. 거침없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했다. 어느 날 남편이 아무런 연락 없이 퇴근이 늦어졌다. 아내는 12시를 조금 넘긴 시간에 파김치가 되어서 들어오는 남편을 보며 쏘아 붙였다.
아, 늦을 거면 전화라도 해주던가. 내일 출근해야 하는데 잠도 못 자게 하고. 이렇게 늦게 들어오면 어떡해. 하며 짜증을 냈다. 남편은 술을 먹기도 했지만 아내의 톡 쏘는 말에 어쩌다 한번 늦게 들어온 걸 갖고 뭘 그리 난리야. 내가 왜 늦게 술을 먹고 들어오는지는 관심도 없지? 라고 대받으며 소리를 친다.
이런 남편의 반응이 화가 난 아내는 괘씸한 생각이 들어서 대뜸 야, 술 처음 먹고 혀 꼬부러져서 말하지 마. 너 더럽게 침 튀긴다. 하고 버럭 성질을 냈다.
이런 아내의 반응은 화가 난 남편에게 기름을 부었다. 침 튀긴다고? 그래, 더럽다고. 어디 좀 더 뱉어주 마. 퇴, 퇴, 퇴!
이런 남편에게 질세라 아내 역시 너만 침 뱉을 줄 아는 줄 아니? 나도 침 뱉을 줄 알거든? 맞받아쳤다. 순간 남편의 손이 아내의 뺨을 때렸다.
네, 그렇습니다. 손찌검은 하지 않았던 남편이었는데요. 이젠 손찌검까지 가는 폭력 남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부는 더 이상 못 살겠다며 서로 이혼하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여기저기 전화하는 등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신자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 부부는 서로에게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을 하다가 큰 위기를 맞이했고 되돌아가느라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선생님,
네.
부부가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하는 것을 무시하고 너무 편하다는 생각의 착각이 함부로 상대방을 대하게 하고 그것이 언어적 폭력으로 표출된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위 사례의 부부처럼 갈 때까지 가는 모습이 강합니다. 행복하지 않은 부부의 모습, 전형적인 불행한 부부의 모습입니다. 얼마 전 남조선 테레비에서 부부 상담에 대한 내용을 방영했는데요. 갈 때까지 가는 부부의 유형이 나왔습니다. 우리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24년의 결혼 생활 동안 폭력이 없는 날이 거의 없었다는 중년 아내의 편지를 받았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 가정을 방문했다. 문짝이며 손잡이가 제대로 붙어 있는 것이 없었고 부엌은 다 부서져 있었다. 싸움은 늘 사소한 것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남편이 직장에서 돌아오면 아내는 번체만 채 남편을 무시했다. 그러면 남편은 밥은? 하고 한마디 하면 아내는 차려놓은 거 눈에 안 보여? 꼭 밥을 코미까지 들이대야 처먹나? 하고 격한 감정으로 대꾸했다.
남편은 그래도 참는다는 듯이 식탁에서 혼자 앉아서 꾸역꾸역 밥을 먹다가 물 없나? 한다. 그때 아내가 밥 차려줬으면 되었지. 넌 손이 없냐? 물까지 대령하란 말이야? 하고 받아친다.
순간 남편의 손에서 숟가락 젓가락이 내동댕이 튀어지고 밥그릇이 날아간다. 남편의 물리적인 폭력에 힘이 딸리는 아내는 악다그니를 쓰면서 대항을 했다.
네, 어떠신가요? 역기능적인 가족의 모습이죠. 그리고 부부의 모습이 보입니다. 수인 자매님은 이 부부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네, 제 생각에는 존중과 존경은 공짜가 아니라는 생각과
네.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가질 수 있는 혹독한 자신 수양의 결정체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아, 예, 맞습니다. 존중하고 상대방을 서로 배려하는 것은 공짜가 없어요.
네.
예, 노력이 필요하죠. 훈련이 필요합니다.
네.
예, 내 맘 같지 않은 상황 속에서 우리 수인자매님이 얘기한 것처럼 혹독한 시간의 훈련이 있어야지만이 부부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소리자매님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소리자매님은 이곳 남조선에서 심리상담을 공부하고 계시는데 좀 남다른 생각도 가득 드실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아, 네, 저도 그 부부의 모습을 보면서
네.
네, 그 타인을 저희가 대할 때는 되게 존중과 예의를 다 갖춰서 대하는데
네.
이렇게 가까운 관계에서 더 존중과 예의가 없는 것을 보면서 서로가 그런 자신을 대하듯이 그러니까 부부가 너무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대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좀 먼 관계, 타인에게는 되게 잘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가까운 아내나 가족에게는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하나니까 라는 생각으로 함부로 대하는 행동 속에는 사실은 자신에 대한 행동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모습을 사실 잘 보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나눠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신자 여러분, 여러분의 부부관계는 어떠신가요? 갈 때까지 막가는 언어 습관으로 인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피투성이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인격적인 하나됨이 아니면 존중과 배려 또 부부 서로 다름을 이해하는 과정이 빠지게 되면 하나라는 착각에 빠질 수밖에 없고요. 상대방을 힘의 원리로 지배하고 함부로 대하는 행동이 자신도 모르게 나오게 됩니다.
선생님,
네.
이런 하나됨의 착각이 바로 막말을 하는 말로 하는 일명 언어폭력 적인 것이네요.
네, 맞습니다.
선생님,
네.
이런 착각 속에는 말을 하지 않아도 다 알 거라는 생각. 그리고 하면 아 하고 알아듣기를 기대하는 마음도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주관적인 자신의 생각을 기준으로 삼고서요.
네, 소리 자매님, 그렇습니다. 신자 여러분, 말은 참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내뱉은 말의 단어와 문장 자체보다 그 속에 담긴 뜻과 깊은 의미를 넉넉히 알아차리고요. 헤아려주면 너무 좋겠지만 사실은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공감하려는 마음과 훈련이 잘 되어 있지 않으면 말이 통하지 않는 관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렇게까지 내 말을 이해해주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말은 말하는 사람의 의도와 관계없이 듣는 사람의 기분이나 마음의 상태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만 봐도 단순한 말 한마디도 편하게 뱉기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요,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라는 사람은요,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언어는 존재가 드러나는 장소라는 말입니다.
언어를 통해서 그 사람의 존재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또한 말은 생각의 표현입니다. 즉, 내 말의 품격은 내 생각의 품격이며 나아가 그 사람 인생의 품격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네.
이 말은 부부 사이로 가져와 적용하면 부부 사이에 어떤 말이 오가는지는 부부 생활의 품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아무 말이나 생각나는 대로 뱉고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말을 거침없이 말하고 수준 낮은 언어, 즉 욕 같은 것을 함부로 입 밖에 내는 부부는 행복할 수 없고 불행한 부부 관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주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신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가족 간의 적절한 거리가 필요하다라는 말 들은 기억나시죠?
무심함과 예민함의 조화와 균형이 필요합니다라는 말이죠?
네, 맞습니다. 하나의 예로 부부 간의 호칭과 말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방송을 청취하고 계시는 신자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부부는 주로 어떤 호칭으로 남편과 아내를 부르고 계시는지, 그리고 호칭과 말투에서도 배우자를 배려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삶도 배려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는 사람과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합니다. 두 자매님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으셔서 부모님의 모습을 한번 볼게요. 부모님은 서로에게 어떤 호칭과 말투를 사용하시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서로를 부를 때는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오빠 이름에 누구 엄마 이렇게 부르셨고요.
네.
또 그게 아니면 어머니 이름을 또 부를 때도 있거든요.
아, 어머님 이름을요?
네.
아하.
그리고 어머니는 그냥 오직 여보라고 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네.
네. 어떠신가요? 소리자매님은 부모님은요?
네, 저희 부모님은 저의 이름을 앞에 붙이고 누구 아빠, 누구 엄마 이렇게 불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셨죠. 보편적으로 수인이 엄마, 뭐 소리 아빠 뭐 이렇게 많이 부르시죠.
네,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엄마 본연의 이름은 참 불려지기가 쉽지 않아요.
네,
그렇죠.
네.
네. 근데 수인 자매님의 아버님은 때때로 엄마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때때로가 아니라 오히려 엄마 이름을 더 많이 부르고,
네,
사람들이 와 있을 때는 체면 차리신다고,
네,
누구 엄마 이렇게.
아, 그때는 수인이 엄마 이렇게 부르고, 또 네, 사람들이 없을 때는 그냥 누구누구 씨 이렇게 부르셨나요? 아니요,
친구 부르듯이,
네,
누구야 이렇게 부르는 거죠.
아, 어떠셨나요? 수인 자매님 그런 부모님의 호칭을 들으시면서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떠신 것 같으세요?
예의 없다고 말하기에는,
네,
좀 너무 과장된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듣다 보니까 자연스럽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네,
지금 보니까 아, 애들 앞에서 누구야 이름 불러주는 게,
네,
어떻게 보면은 아, 엄마 이름을 불러주는 게 좋을 때도 있는 것 같고, 또
네,
어떨 땐 엄마가 너무 우습게 보이나? 이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러시군요.
네.
네. 굉장히 주관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괜찮습니다.
네.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신자 여러분, 말투 하나만 바꿔도 관계는 달라집니다. 즉, 말은요, 일상생활 속에서 타인과 소통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도구입니다.
그 말은 사람은 말을 통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고,
네,
원만한 인간관계도 유지할 수 있듯이,
네,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기본적인 소통의 수단이라는 의미로 이해가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말은요, 오늘의 주제와 연결해서 생각하면 말로 시작해서 말로 끝나는 부부생활이라면 부부도 말투 하나만 바꿔도 행복한 결혼 생활이 어렵지 않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들을수록 듣기 좋은 말, 소통으로 가는 대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첫 번째는요, 배려와 존중이 담긴 호칭을 쓰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아내와 남편이 서로를 부를 때 어떻게 부르시나요? 야, 이리 좀 와봐. 너 이게 뭔지 알아? 이런 식의 말투는 어떻게 들리시나요? 호칭은 격식과 예의를 포함해야 합니다.
사랑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 내 자신이 얼마나 사랑받을 만한 사람인지를 알아가고 성장하게 만드는 힘을 주는 것이 바로 가정의 역할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서로에게 존댓말을 쓰는 남편과 아내가 좀 더 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으며 존중받는다는 느낌, 사랑받는다는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아내에게도 야, 너, 어이, 이거보다는 소리 엄마, 수인이 엄마, 소리 아빠, 수인이 아빠, 이리 좀 와보세요. 네, 이렇게 존중하는 말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부는 서로 보듬고 격려하고 이해하고 존중함으로써 전 인격적으로 하나가 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럴 때요, 서로의 연약함을 채워주고 장점은 성장시켜주는 관계가 될 수 있고요. 바로 진정한 하나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소리자매님, 다음 글을 읽어주시겠어요?
네. 나는 내 일을 하고 너는 너의 일을 한다. 나는 너의 기대에 맞추려고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아니며 너는 나의 기대를 이루려고 사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나, 나는 너, 나는 나. 만약 우연히 우리가 서로를 발견하게 된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 만약 서로 만나지 못한다고 해도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 우리가 진정으로 이를 이해하면 좋을 것이다.
네, 굉장히 짧은 글이지만 의미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글인데요. 제가 조금 풀어서 설명해 드리면 이 기도문은 게스탈트 심리치료의 창시자인 펄스의 기도문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요, 관계에서 현재 자신의 감정과 생각에 집중하며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것이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신자 여러분, 모든 관계의 시작은요, 바로 나를 이해하는 것부터 출발합니다. 진정으로 나를 이해할 수 있을 때 상대방을 이해하고 수용하며 개별성을 인정하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요, 서로 다른 환경에서 만나고 각기 다른 기질이나 성격을 소유한 부부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됨을, 그리고 그 하나됨의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북조선 신자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부부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남편과 아내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부부관계를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오늘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부부 하나라는 착각 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을 찾아가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양식을 먹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만나.
안녕하세요. 북조선에서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 오늘도 만나 백호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 은미 자매님과 사라 자매님이 여전히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은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라입니다.
네. 먼저 우리 찬송으로 오늘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전에 찬송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합니다. 찬양을 부름으로써 묵상이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해줍니다. 오늘은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찬송의 가사를 읽으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면 근심이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란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네, 오늘 찬송의 고백처럼 여러분의 시험 무거운 짐이 있을 때 주님께 아뢰어 힘 주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은미 자매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만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세요. 오늘도 방송을 듣고 있는 북조선에 있는 성도님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북조선에 계신 성도들께서는 말씀을 들으실 때 말씀의 주제나 내용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네,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이에요. 요한복음 13장은 요한복음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요한복음은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 있는데 혹시 요한복음은 총 몇 장으로 되어 있는지 아실까요?
2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요한복음을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어요. 1장부터 12장, 그리고 우리가 읽은 13장부터 21장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을 표적의 책이라고 해요. 여기서 이제 중요 단어는 표적인데 요한복음 2장 11절이에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네, 우리가 이제 지난 방송에서도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표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자주 설명을 했어요. 그죠?
네, 맞아요. 표적은 표지판과도 같다고 하셨어요. 표적은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과 기적인데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들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해주는 것이라 해서 표적이라 했습니다.
네, 맞아요. 잘 기억하시네요.
그러면 목사님, 요한복음 13장부터 21장까지는 어떤 내용인가요?
네, 13장부터 21장은 영광의 책이라고 해요.
영광의 책이라고요?
네.
그러고 보니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영광이라는 말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한 번이라도 읽어봤다면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진짜로 영광이라는 말이 정말로 많이 나와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영광은 세상이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오는 칭찬과 인정이 아니에요.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영광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시는 고난과 죽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과 많이 다르군요.
맞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부터 21장의 내용은 영광의 책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고별광화라고 하거든요. 고별, 그러니까 이제 죽으시기 전에 강화, 말씀하신 것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읽은 13장 내용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고별광화에 해당되는 것이군요.
그렇죠.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네,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유월절과 연관시켜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유월절은 많이 들어봤던 것 같은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때에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 아닌가요?
네, 그렇죠. 유월절이 바로 그러한 절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유월절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 하반절입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네, 예수님이 제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는지를 한번 잘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자기 사람이라고 합니다.
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표현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이야기하는 제자라고 해도 되고 열두 제자들에 대해서 사도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사실 우리에 대한 호칭도 되게 다양해요. 우리를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거든요. 또 성도라고 해도 돼요.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도 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자들에 대해서 자기 사람이라고 해요. 여러분, 자기 사람이라는 이 표현은 되게 친근하죠. 그죠? 사랑이 느껴지고 자기 사람이라고 할 때 그 관계는 결코 끊을 수 없다. 라는 표현이에요.
자기 사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느껴지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우리 북에 계신 성도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사람이야. 자기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표현들도 많은데. 제자, 그리스도인, 성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현도 많은데, 굳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자기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혹시 예수님이 여러분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자기 사람이라고 하니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우리 두 분은?
네, 자기 사람. 정말 가까운 사이일 때 하는 말인데.
가까운 때, 맞아. 그렇죠.
제 특별한 관계죠.
특별한 관계.
예수님이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게 돼서 너무 든든하죠.
든든합니다. 네, 우리 사라자매는? 자기 네. 사람이라고 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사라자매에 대해서 자기 사람이야 라고 하니까 어떻게 느껴져요?
네, 저는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말 그 애틋함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애틋함이. 네. 맞습니다. 우리 북에 계신 성도들께서도 예수님이 여러분에 대해서 자기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우리 어떻게 느껴지시는지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예수님은 제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자기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데 2절에 보면 마귀가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 그러니까 배신할 생각을 넣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돈을 받고 팔려고 하는군요.
네.
예수님이 제자들에 대한 마음과 유다가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이렇게나 다르군요.
네. 더군다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세요. 4절에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십니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씻기시기 시작하는데 아마 베드로의 차례가 순서가 되었을까요? 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즉 시몬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다가오셔서 베드로의 발을 씻으시려고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나요?
베드로가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물으면서 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네. 베드로의 발을 예수님이 씻으려고 하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목사님 발을 씻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중요한 질문인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다라는 건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있겠죠. 여러분 발은 우리의 신체 중에서 가장 더러운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발을 씻는다라는 건 우리의 더러운 죄와 허물을 씻으신다라는 의미예요. 저는 결혼을 하고 나서 아내에게 죄를 고백한 적이 있었어요.
아내분에게 죄를 고백했다고요?
네. 사실 이제 죄 고백은 상당히 중요한 경건의 수단 중에 하나예요.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끊어지진 않아요. 그죠? 끊어지진 않는데 나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질 수는 있죠. 하나님과 멀어져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할 때 가장 그 강력한 도구가 있는데 바로 죄 고백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네, 이 말씀처럼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깨끗케 하실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의 근거로 해서 내가 가장 신뢰하는 믿음의 선배나 공동체에 나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 가리워졌던 하나님의 얼굴이 급속도로 빨리 이제 회복되는 그래서 죄 고백은 사실 성경이 말하는 경건한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래서 아내분에게 죄를 고백하셨군요.
네. 이렇게 이제 제가 이렇게 우리 아내에게 죄를 고백하면 아내는 이제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라고 이제 위로를 해 주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한 두세 번 죄를 고백했는데 아내에게 아내가 어느 날 저에게 이야기하기를 더 이상 자기한테 죄를 고백하지 말래요.
왜요?
그러니까 죄를 고백할 때는 몰랐는데 저희 아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 남편이 아니 도대체 이런 죄를 지었다라는 거야? 마음이 힘들더래요.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아,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해주고 용납해줄 것 같은 아내도 용서해줄 수 없는 부분이 있구나. 받아줄 수 없는 부분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여러분도 베드로처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혹시 여러분도 절대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받아줄 수 없을 것 같은 죄와 허물, 연약한 모습이 혹시 있을까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나를 볼 때, 아, 이거는 절대로 씻어주지 않을 거야. 절대로 용서해 주시지 않을 거야. 라는 나의 연약함, 죄, 허물진 모습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당연히 있죠. 뭐 스스로에게 너는 왜 이렇게밖에 못해 막 이러면서 원망과 불평을 스스로에게 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제가 하나님께서는 이것까지도 이제 씻어주실까라는 거를 생각했던 게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 비난. 또 그런 사람들이 왜 저렇게 할까라는 이런 불평과 원망 이런 생각을 할 때예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안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꼭 있잖아요.
있을 수 있지.
네, 저는 일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건 포용하고 해야 되는데도 계속 이렇게 생각. 하니까 조금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감싸주실까? 씻어주실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
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죠.
맞아요. 우리 사라자매는?
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희생하신 그 십자가의 그 사건은 결국에는 그 예수님이 그 희생 때문에 모든 죄를 우리가 씻고 용서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있으니까.
네,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악한 잘못 또는 그 했다고 할지라도 저는 주님 앞에 돌아가기만 하면 네, 네, 씻기고 또 회복될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없다고 대답하겠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근데 이제 그런 건 있는 것 같아. 나의 연약한 모습이, 나의 죄된 모습이 너무 커 보여가지고, 아, 정말 이런 나를 하나님이 용서하고 받아주실까라고 생각하게 될 수 있는 경우는 또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방송이니까 이거를 다 얘기할 수는 없겠지. 근데 우리는 알고 있을 것 같아. 그죠?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연약한 모습, 죄된 모습이 이제 있다라는 것. 근데 중요한 건 요한복음 13장 8절입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네, 여러분 예수님과 상관 있는 사람 되고 싶은가요?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 싶은가요? 여러분 그 사람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베드로가 얘기했던 것처럼 절대로 씻어주시지 않을 것 같은, 절대로 용서해주시지 않고 받아주시지 않을 것 같은 죄나 연약함까지 씻김받고 용서받은 사람이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대단하게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씻어주시지 않을 것 같은 것까지 용서받고 씻음받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북조선에 계신 성도들께서는 말씀을 잘 들어주시고 묵상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아멘.
네. 우리 두 분은 말씀 중에서 혹은 또 우리의 나눔에서 마음에 와닿았던 것들이 있다면 무엇이었을까요?
네, 저는 예수님을 이 인간의 온갖 더러운 죄를 씻어주신다는 내용인데 이런 것까지 씻어주신다라는 내용에 정말 마음이 따뜻했고요.
이런 것까지.
네.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죄를 알게 모르게 지으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맞아요.
그럼에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사라자매는?
네, 저도 말씀에서처럼 예수님께서 주와 떠는 선생이 되어서 우리의 발을 씻겨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서로 다른 이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누군가의 발을 씻어주는 그리고 누군가를 이렇게 뜨겁게 끝까지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라자매의 묵상을 조금 적용해 본다면 그러면 다른 누군가의 발을 씻겨야 되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다른 누군가가 생각나는 사람이 혹시 있을까요?
뭐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이제 저희가 이런 세적시 발을 씻겨지는 행위를 또 수련회 나가면 하잖아요. 저희도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유치부 주일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 친구들을 마음으로 품고 언젠가는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을 네. 그렇죠. 아 그런 섬김도 예수님이 우리 사라자매의 연약한 모습도 받아주시고 용납해주시고 씻어주시니까 또 사라자매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의 그런 것까지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다 보면 저도 주일학교 선생님 했거든요. 말을 안 들어. 순간순간 화가 나고 네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섬기겠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오늘 묵상을 어떻게 기도의 언어로 바꾸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죄를 용서받음으로 예수님과 관계된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겠습니다.
네, 저는 하나님, 예수님이 행하신 것과 같이 저도
그 본을 받아 행하게 하여 주세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저는 예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도 이웃을, 동료를, 친구를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북에 계신 성도님 한 주간도 절대로 용서할 수 없을 것까지도 용서받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만나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북녘에 계신 성도 여러분, 말씀 묵상을 통해 매일매일 만나처럼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득 경험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만나.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